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진리를 확신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본문서도 있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신자의 믿음을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1절부터 11절까지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제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연합에 따른 결과를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위대함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고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확신하고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는 또 신뢰하는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은 신자들에게 거룩함을 위한 영적 싸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명하는 반면에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 바울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명하면서 동시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말이 아닙니까? 이 의문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선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에게 영적으로 일어난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은 옛사람을 죄가 지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고 신자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질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문제를 옛사람과 죄의 몸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본문 앞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은 과거 아담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과거의 우리 자신입니다. 그 과거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장사되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6절에서 증거하는 죄의 몸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 죄의 몸이 12절에서는 죽을 몸으로 증거되고 있고 13절에서는 너의 지체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가 신자 곧 신자의 인격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제 신자의 몸을 주장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여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지만 우리 옛사람의 잔재가 아직 우리 몸에, 우리 육신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몸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주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주장하려는 죄와 싸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위한 영적 싸움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장이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구역장이 구역원을 대신해서 영적으로 싸워줄 수도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하고 외면한다면,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란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 영적인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근데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함을 위한 영적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의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그런 단어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 영적 싸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 초신자들을 향한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갓난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갓난아이가 저절로 자기 힘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젖병을 물려줘야 되고 이웃을 떠먹여줘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걷는 거 부모가 대신 못해줍니다. 기어다니다가 겨우 일어나가지고 한 발짝 뛰다가 쓰러지고 쓰러져도 계속 걷는 훈련을 해야 마침내 걷게 되고 정상적으로 몸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 싸움도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 안에 두 세력의 싸움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 본성을 받았지만 우리 육체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12절은 몸의 사욕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몸의 사욕은 계속 신전할금 세상 즐거움을 좇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 유혹은 때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권면과 유혹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 죄와 가까워지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봄이 되면 결혼식이 많잖아요. 이제 곧 이제 결혼식이 또 많아질 터인데 이 봄에는 주일날 안 보이는 분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결혼식 가서 예배 못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는 거 선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주일 예배 빼먹고 거기 갔다 거기에서 축하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즐겼다. 이게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요 육체의 소욕이 또 죄의 유혹이 계속 우리에 있겠지만 이걸 물리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점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영적 예배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이런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아멘 동의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지 오래되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아직 술을 끊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도박과 음란같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악한 습관에 아직도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시기 질투하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험담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 싸움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결심하고 노력하고 해봤지만 여러분의 그런 악한 습관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끊어내셨습니까? 어렵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면서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두 가지 영적 수단을 증거합니다. 먼저 성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든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때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한번 하면 세상적인 이득을 얻을 기회가 왔다. 유혹을 받는 것이지. 아, 내가 그냥 한번 거짓말하면 내가 이득을 상당히 많이 챙길 수 있는데 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하나님께서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거짓말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이득을 포기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면 당장 이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아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유혹을 떨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정직하게 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취하러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들 또 교회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생활은 꾸준해야 되거든요. 근데 꾸준한 말씀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연초가 되면 올해는 뭐 성경 1독하리라 결심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나가다가 레위기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신약으로 돌아가자. 신약을 읽어보니까 웬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아 이거 포기하자. 나는 성경과 체질이 안 맞는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1독을 또 중단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성경보기하면서 예배드리고 구역에서 함께 성경보기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단톡방에 올리면서 오늘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읽을 때 꾸준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죄와 싸워 이기고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증거합니다. 자, 말씀과 함께 갈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근데 기도도 꾸준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차가워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미 그냥 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능력받지 않으면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죄와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영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요, 내가 힘들 때도, 영적으로 힘들 때도 또 힘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연합의 교리를 참 어렵다고 말씀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이 연합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안전히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를 도우신다, 바로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안전히 나의 구원을 보호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연합이에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이러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네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느냐, 그것을 확신하느냐, 11절에서 말하고 12절부터 그러므로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 오직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꾸준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의의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 은신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이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도 믿음과 기도의 끈을 놓고 영적으로 방심하다가 아름다운 여인의 미모에 혹해서 간음죄를 짓고, 이게 탈로 날 것 같자 그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시 전쟁 중이었잖아요. 고대 근동의 전쟁은 왕이 앞서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저쪽 왕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오지 않고 부하장수만 보내고 왕궁에서 늦잠 자고, 아, 내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졌으니 내가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교만하다가 그런 간음죄, 살인죄 저지르고 마른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너무나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연약한 존재예요.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꾸준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연약한 나를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갖다가 주님 이 땅에서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합니다. 꾸준한 말씀 생활, 꾸준한 기도 생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육신의 헛된 욕망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한 체험, 환상을 보는 것, 그게 아니라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을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꾸준한 말씀 생활,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에 역사하는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여 의의 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그 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몸되는 놀라운 신비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새 생명 받은 자답게 내 몸에 역사하는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안되기에 꾸준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죄와 싸워 이기고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의협보고 귀한 존재임을 믿나이다. 내가 이 주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심을 확신합니다. 어머니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주변에서 육체의 설계를 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삶으로 이끌고 가고 이룰 수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 죄에 약한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육신의 설계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의의 동원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랑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게 주의 능력을 주셔서 이 아버지여 죄와 싸워이고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여 우리 인생을 의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된 인생 그러한 복된 가정 그러한 복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우리의 영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제대로 보호하시며 그 의무를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조국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공평과 저희가 하수가 저르는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가족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땅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